44비트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트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CP입니다. 네, 전 낙교시입니다.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27번째 녹화 시작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약간 번호에 혼란이 있어서 오늘이 2025년 27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일 핫했던 소식.
오늘은 아니죠.
아, 오늘 아닌가요?
이번 주?
이번 주?
네. 아, 이번 주인데 이게 아직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라는 게 네. 업데이트 다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죠. FSD. FSD. 테슬라 FSD. 뭐의 약자예요?
Full FSD. Self-Driving.
Full.
Self-Driving.
Self-Driving.
네, 근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면 약간 용어가 좀 위험한데?
제가 FSD 할 때는 잠깐은 괜찮은데 좀만 더 오래 그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뭐 공조 조종하려고 해도
경고를
핸들 돌려보라고 우선 나와요. 거기 진짜 티안나게 나와요. 근데 그때 안 돌렸다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지. 아...
빡빡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항상 시선은 여기 보면서 눈동자만 일로 해서 그냥 고개를 확 돌려버리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시선도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전면 주시하세요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동자만 돌려도 디텍팅 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 눈동자만 돌리면 그래도
그냥
왜냐면 앞에를 보는 거니까 실제로
보통은 이제 고개 딱 숙이면 네. 거의 잡아.
고개 숙이면 아예
네.
제가 봤던 그 차이가 다른 브랜드랑 차이가 나. 테슬라는 그걸 막잖아요, 자기가 강제로. 그리고 속도 제한도 빡빡하게 건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뭐 100km면 130 이상, 120 이상 자율주행 못 걸어요. 근데 이제 뭐 H5 국내 이런 데 보면 그냥 200까지도 걸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약간 속도도 늦춰주고 대신 그 자율주행 풀리거든요.
네.
그 다른 회사 브랜드는 제가 탔었으니까 거의 코나 전기차부터 쓱 풀려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풀린 거 좀 명확히 안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몰아보진 않아요.
명확히도 아니고 그냥 안 알려줘요. 로고가 여기 어디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네. 사라져 있어.
그러면 차는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약간 그 차인 것 같아. 여기는 제발 자율주행 사고 나길 바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기사에서 아 역시 자율주행 안 돼. 약간 낙규님도 아까 자율주행 타면서 별로라고 계속.
네.
아, 별로라고 안 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를 조장하려는 건가? 근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해야 되니까 사고 나면 안 돼. 그래서 엄청 빡빡하게 해서 이번에도 감독형이라고 출시한 게 제 생각에는 감독형으로 자기들도 좀 더 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면 다음 버전 넘어가고 이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FSD에 굳이 감독형이라고 넣은 게 아닌가.
근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비감독형이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실은 그러니까 테슬라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모르죠.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아니죠. 근데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감독형이 아닌 경우에
네, 비감독 이제 네. 비감독형이야. 그리고 이제 전면 주시도 안 하고 내가 대화 안 했는데 차가 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받은 거냐 할 때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국식 어려운. 사고 방식이야.
그래요? 미국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건물에서 네. 뭐 애들이 뛰어노는 거 막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이런 느낌이고 미국은 거기 국립공원 가봐요. 그냥 애들이 막 그 절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죽으면 네 책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국립공원이 관리 안 했다면
아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비슷하잖아요.
그거랑은 완전 아니, 다른 것 같아.
그 위험한 데서 이렇게 못하게 안 막았잖아.
근데 미국도 표지표 안 같은 거 있겠죠.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고.
근데 뭐 엄청
결국 그런 걸 하는데
제 상상에는 이거는... 뭐 그것도 약간은 있는데. 엘론 머스크라면 그 리스크 감당하고 할 것 같고
저는
아니, 개인이 서명하고 하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제 소송전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갈 것 같고
개인이 서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예전에는 FSD 사실 때 그냥 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 거 모델 X 1년 전에 살 때부터는 FSD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서명 작성하세요 하고 사요.
아니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차를 해도 사고가 나면 이게 운전자 책임이냐 차량 뭐 차량 문제냐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셀프 드라이빙으로 비감독형으로 하면 당연히 뭐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그걸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약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기술 문제보다는 약간 그 정서적이나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문제 만약에 거기다 이제 큰 사고까지 나면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이 나면 이제 아, 초기에는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슈퍼바이즈드로 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 이슈 때문에 애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애들은 사고가 안 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씩 가는 거죠. 감독평 해보고 이걸로 자기들이 봤을 때 진짜 사람이 손 한 번도 안 대고 계속 사고 안 내는 게 누적되면 저는 비감독형으로 갈 것 같다. 근데 그때 규제가 어쩌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FSD 켜고 오토파일럿 할 때 주의하고 본인이 어쩌고 세요.
네, 그거 해요.
개인이 책임이라는 거긴 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버전에서는 그런 요소보다는 테슬라는 진짜 자율주행에서 사고 안 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거 켤 때 아까 말한 대로 몰래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화면에서 켤 때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법적인 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로 타보신 경험 얘기 좀 해주세요. FSD가 지금 적용됐잖아요. 스피님
어제
차에.
저녁에 받았거든요. 어제 저녁에 업데이트하고.
그럼 회사...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원래는 근데 원래는 자동으로 LTE로 안 받아지지 않아요?
LTE로 안 받아지죠.
원래는 차 운전하려고 하면
네. 와이파이로
와이파이 연결하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저녁에 해봤는데 이틀 동안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낮 시간에 이제 그 캠핑 가려고 차 가지러 가는데 핸드폰 테슬라 앱을 딱 켰는데
떴어.
다운받고 있어.
오.
LTE로 70%나 다운받은 거. 원래 LTE로 다운 안 받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애들이 이걸 왜 LTE로 다운받지? 원래 안 하던 짓을?
원래 거나 좀 LTE로 해주지. 얘기하는데.
아주 그거 다운받고 이제 그 업데이트 하는데 뭐 한 시간 좀 넘게 걸리고 이제 어제 9시에 이제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서판교 있는 데까지 가는데
네.
회사 사람 태워줘. 저도 처음이잖아요. 불안하긴 했는데 딱 켜고 갔는데 진짜 손 한 번도 안 댔어요.
와.
그러니까 보면서도 그 율동공원 쪽은 약간 체계적인 도로가 아니거든요. 분당처럼.
네.
약간 골목도 있고 약간 비보호 좌회전 천지예요. 그쪽 율동공원 안에는. 그래서 뭐 사거리가 있으면 신호등이 없어 우선. 서로 눈치 보면서 율동공원 캠핑
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쓱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차가 많이 없었지만 잘한다. 눈치 보면서 쓱 가고 그다음에 여기 차선이 없어져서 저 앞에 이쪽으로 끼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잘해. 그리고 설마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간 데는 주택가의 골목 같은 거건 좁은데 행정복지센터를 딱 찍고 거기 FSD 옵션에 보면 아래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서 주차를 할 건지 도로변에 내려줄 건지가 있어요. 도로변에 했더니 딱 도로변 내리고 끝나.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다.
좋네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그 폰 켜면 느림 나무늘보 버전으로 돼 있어요.
네?
뭐예요? 속도가
되게
아
나무늘보가 있고
네.
컴포트가 있고 스탠다드 있고
매드맥스.
신속한 버전 있고 매드맥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제 스탠다드로 했는데 돌아올 때는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신속한 버전 하고
아.
오늘도 신속한 버전 했죠. 근데 계속 쓸수록 너무 잘해서 매드맥스 해도 잘할 것 같아.
매드맥스 뭔가 피주머니 끌고 다닐 것 같아.
급 가속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절대
매드맥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보면서
아 매드맥스 모드를 쓰진 않았어요.
네. 신속한 버전인데도 네네. 제가 어제도 느낀 게 내가 운전을 못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얘는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군대도 그렇고 이제 기사 뭐라죠? 운전병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잘 멈춰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 오.
멈출 때 그래서 옆에 저 타고 있던 분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멈추지? 이거 기계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출발할 때도 느리게 출발하는 건 아닌데 진짜 부드럽게 가속하면서 껴들 때도 부드럽게 가속하면서 껴들어요.
그 머리 시트에서 머리가 이렇게 아니, 떨어지지 않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전에는 오토파일럿 쓰셨을 거잖아요. 네. 오토파일럿 쓰면 사람마다 다른지 모르는데 출발할 땐 괜찮은데 브레이크는 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쵸, 고속도로에서 켜면.
그거 갑자기 네. 쓰거나 아니면 저부터 이미 멈춰 있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쭉 서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
저도 오늘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경부고속도로는 항상 오토파일럿 켜던 구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이렇게 한 번 학교나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런 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아니 똑같은 그러니까요. 건데 고속도로에선 그래도 똑같아야지 했는데 그래서 FSD 보면서 아 이거 완전 다른 소프트웨어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그러면은
그 고속도로에도 좀 부드럽게 해주지 평소에.
그러면은 CP가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이제 이게 오토파일럿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고를 수 있어요.
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두 개 고를 수 있었는데 FSD가 있는데 누가 그걸 골라요,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예,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오토파일럿이랑 FSD 고를 때는 그 옵션 바꿀 때마다 경고창이 떠요. 이거 뭐 네가 책임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완벽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지금 요걸 레버가 없는 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옛날 차는 이렇게 띡 당기면 네네. 오토파일럿이 되잖아요. 그게 뭐 한 번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옵션에서 오토파일럿을 쓸지 FSD로 할지 네. 선택하고 둘 중 하나만 되는 거예요?
네. FSD로 아. 해놓으면 원래 목적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화면 위에 터치하여 자동 운전이 있어요. 아. 그거 누르면 그냥 운전해요. 근데 저 몰랐는데 오토파일럿 켜는 그 버튼이랑 같은 거더라고요. 그걸 켜면 그냥 그 FSD에 얘는 항상. 근데 운전하면 그 옵션 못 바꾸잖아요. 운전 중에는 피 파킹 안 하면.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하나. 그러니까 다른 뭐 더블 클릭하면 옛날 버전 뭐 이런 게 안 돼요.
이것까지 돼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차선이 세 개 있는데 맨 오른쪽 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들이 다 서 있는데 이제 그냥 우회전은 원래 차 신호 없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토바이가 약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도 비켜주려고 약간 왼쪽으로 비켜서 있었어요. 차 지나갈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봤던 초보 운전자는 저거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테슬라니까 자율주행이니까 지금 당연히 뒤에 멈춰서 기다렸다 가겠지 했는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런 거
진짜 부드럽게. 그리고 우회전 하려면 이제 저쪽에는 직진 차가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쓱 보다가 진짜 부드러운 타이밍에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회전하면 오히려 오른쪽에 포켓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포켓 하나가 금방 없어지니까 옆에 차선 바꿔야 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귀찮잖아요. 저기 차 안 오는 거 다 보이는데 그쵸. 한 번에 바꾸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정확하게 딱 바꾼 다음에 깜빡이 켜고 바로 바꿔. 그거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거리에서도 왼쪽 오른쪽 차 오고 있고 앞에서도 오고 있고
네.
여기 그 앞에 있잖아요. 신논현 앞에 아까 가는데 그 타짜도로랑 그쪽 있는 그 네. 사거리 있잖아요. 복잡한데
경부터로 나갔는데
신호등 하나도 없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딱 가더라고 직진. 그리고 저 앞에서는 또 신호가 없거든요.
좌회전할 때
좌회전엔 좌회전 신호가 없어. 근데 계속 눈치 보다가 차들이 지나가니까 안 가다가 차들이 안 오니까 살짝 머리를 앞으로 내밀더니 옆에가 이제 횡단보도 켜져서 차 안 오니까 쓱 가더라고.
이야. 근데 그게 맞긴 해. 그게 운전 잘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죠? 보면서 아 이게 도로교통법이구나. 그래서 아까도 신논현 앞에서 또 보면
잘하죠.
원래 우회전 하려고 하면 직진 신호랑 같이 켜지니까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져 버리잖아요. 우회전 못하게
네.
쑥 가다가 사람이 건너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벤이랑 아까 막 그런 이야기했죠. 이거 그냥 사람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가도 되지 않아요? 아닌가 법 때문에 가면 안 되나 막 그런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미국식으로 사람이 이제 적당히 딱 빠지니까. 10초 남겼는데도 그냥 또 그거 지나가더라고요.
아, 다 빠졌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
한국
붙고 5초 지나야지 한국... 지나갈 수 있어요.
5초는 아닐걸요? 5초까지는
안 기다렸어.
그거는
5초 지나야 돼요.
내가 봤을 때 5초 지나면 그 뒤에서 빵빵했어요.
그렇긴 하지.
5초는 없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뭐 있는 것 같긴 해.
사람이 다 건너고 대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5초가 지나야 건널 수 있어요.
5초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너무 뭐 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설이 많은데 이게 딱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FSD 그냥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 운전자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짜증내고 빵빵할 것 같은 타이밍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없어. 그게 진짜 큰 것 같아. 원래 그것만 있었으면 저도 어제 꺾겠지 중간에. 근데 아까도 횡단보도 기다렸는데 한 10초 남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어떤 차들은 한국에서 안 가잖아요. 어떤 차는 그냥 가버리고. 근데 얘는 딱 적절한 타이밍에 쏙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 타고 여기 앞에 슈퍼 두퍼 버거 자리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걸어다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다 빠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여자분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손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쓱 가.
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갔는지 이 사람이 멈춰 있는 걸 느끼고 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저분이 양보해 주네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테슬라가 쑥 지나가. 아 이게 보면 볼수록 뭔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순간에 생각보다 그냥 가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손을 안 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못 한 적은 있었어요. 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돌아올 때 너무 불안하니까 좌회전 했는데 브레이크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살짝 닿든 말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출발하면서 했는지 브레이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서 내 발에 걸렸는지 갑자기 취소돼 버려.
아,
그거는
밟혔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태워 주셔가지고 타면서 느낀 거는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교보타워가 여기 주차장이 지하 6층까지인가 있잖아요. 네. 아, 제가 6층에 있진 않았는데
5층에 있었죠.
그거 램프 구간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걔 돌아가는 뺑뺑이 도는 그거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듣는 분 설명드리면 주차장인데 이제 한쪽 끝에 출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빙글 돌면서 올라오는 네, 것처럼 네, 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유명하죠. 거기 긁은 사람들 많고.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더라고요. 시작할 때 거기서 누르니까 네. 그걸 가려고 하긴 하는데 가진 못해서 결과적으로.
근데 아니 가긴 갔죠. 엄청 기어가면서
엄청 느리게.
네, 차 와가지고 제가 밟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 제일 충격이었고 그걸 못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주차장에 나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왜냐면 주차장이 모양이 규격화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좀 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난이도가 있죠. 왜냐면
그죠. 지하가 있고
모르는 건물 가면 사람도
여기 어디야?
어디로 맞아. 거야, 이거.
아, 그렇죠. 그리고 내비가 주차장 나가기 전에 안 켜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가야 켜지니까 처음 방향이 제일 어려워.
그리고 자기가 몇 층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얘 입장에선.
그쵸,
내가 지금 지하 5층인지 지하 1층인지 알기 어려운데.
그래서 약간 그것만 해결되면은 그 아마 카메라 없어서 안 됐을 거라고 확인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
그 뭐죠? 로고 앞에 카메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36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저쪽에 기둥이 닿는지 안 닿는지 애매하니까 계속 조금씩 가서 차를 부딪혀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X도 없는 거죠. 분유포부터 달린 전면 카메라
Y만 달려.
아, Y. 아, 네.
고개 없으니까.
그래서 고개 하나가 충격이었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여기 그 아까 신논현 앞에 나가는 도로 그런데 거기가 그 가운데 차선 없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막 걸어다니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중앙 쪽으로 가는 것처럼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끝에 가가지고 아까 10회 좌회전 한다고 했던 부분 그쪽 가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이게 차선이 없는 도로긴 한데 일방통행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고 앞에 없으니까 피해가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사람보다 더 사람답다.
그러니까 약간 매너 운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주차도 해주면 내가 집에 갈 때 난 1층에서 내리고 혼자 가서 주차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능한 게 단독주택 살면 될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목적지에 주차 모드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그래서 원래 여기 충전기 자리 절대 안 되는데 아까 충전기 자리 됐어요. 이거. 여기 되면 나갈 때부터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인데
여기 야외에 있잖아요. 충전기가.
그러면 서머닝도 돼요?
그 스마트 서머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에 살려고 했는데 옆에 차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그런지 스마트 서머는 아예 동작 안 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은 여기는 너무 난이도 높아요. 주차장
그래요?
난이도 높지 않아요? 그리고 나올 때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난이도가 너무
힘들 수 있죠. 위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좀 넓고 그런 주차장까지 하면 나올 것 같아요.
1층에서 눌렀는데 막 거 기어가고 있고 그러면
근데 그것도 있고 제가 봤던 애가 주차장에 그 글씨를 못 읽는 것 같아요. 한글을.
한글.
그러니까 그런 아까도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까도 이렇게 나와서 그냥 직진하면 앞에 나가는 곳이라고 써있는데 올라오다가 계속 돌면 되잖아요.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에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잡았고 어제도 이제 저희 집 들어가는 길에 지금 비보호 좌회전인데 그게 일반 비보호가 있고 거기 한글로 밑에 직진 신호에 좌회전 가능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이니까 반대편에 차가 안 와. 직진 신호야. 그럼 좌회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좌회전 신호 떨어지니까 그때 가고 아까 또 여기는 좌회전 신호 이런 거 없는데 눈치껏 좌회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신호등이 4개인 걸 알아서 좌회전 신호가 있다는 걸 아는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람의 서포트를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핸들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잡아서 왼쪽으로 튼 거잖아요.
아니, 뺐으면 그냥 뺏기겠죠.
네, 그게 얼마나 똑같은 거 힘이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거는 좀
고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토파일럿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냥 오토파일럿 할 때처럼 그냥 저는 약간 습관이 됐거든요. 이거 바로 꺼야 돼요. 내가 수동으로 바로 끄고 엑셀 밟으면서 핸들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요. 아마 그냥 핸들만 돌리려고 하면 애가 브레이크 밟을 거니까 이게 또 안 될 거고 좀 기술이 필요해요. 오토파일럿 때부터 했던.
근데 그렇죠. 근데 오토파일럿과 똑같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돼요. 내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예 스위치로 뺐거나 브레이크로 뺐거나 핸들로 뺐거나. 근데 대부분은 브레이크나 스위치로 많이 뺐을 것 같아요.
근데
핸들로 뺐는 거는
핸들로만 뺏으면 아마 속도가 확 줄어.
아, 그렇긴 한데 뭐 핸들에 손을 놓진 않을까 브레이크 받는다고.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핸들이거나 엑셀이거나 버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는 중에 내가 엑셀을 밟아도 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반응이 있어요.
그럼 반응이 더 있어요? 빨리 가요.
빨리 네. 가긴 네. 해요.
그리고 아. 경고 나와요. 지금은 네가
밟아서
실수로 밟을 수도 있잖아. 아. 밟아서 속도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근데 그거는 원래 ACC도 그러긴 해요.
ACC가 뭐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걸어놓으면 걸어놓고 엑셀 누르면 엑셀은 그대로 들어가요. 안 풀리고 네. 원래 그렇긴 해요.
근데 좀 편하긴 해요. 그게 오히려 뺏었다가 다시 줄려면 좀 귀찮은데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 구간에 빨리 네, 밟았다가 네. 떼면 돌아가니까.
그런데도 있고 이게 사실 결국 이게 내비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도가 네. 예를 들어 80km인데 갑자기 중간에 40km 떨어졌다 80km 다시 돌아오는 네. 데가 있어요. 지도 그럼 얘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든요.
테슬라 줄여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줄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땐 그냥 저는 밟아버리죠. 밟고 맞아. 그냥 쭉 가다가 다시 89구간 되고 떼면 그냥 쭉 가거든요.
테슬라가 그 고속도로에서 1차로 말고 2차로로 쭉 달리는데 나가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럼 가끔 인식을 잘못해서 갑자기 40으로 급하게 줄여요. 아. 그런 게 있는 구간이 꽤 많거든요.
40 써 있고 막 그런 거
있다. 네. 아니, 40 안 써 있어도 네. 램프인지 알고 거기 램프 나갈 때는 40이잖아요, 원래.
나갈 때만 40이고 직진은 그냥 계속 정주행하면 되는데.
근데 왠지 제가 봤을 때 FSD에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50 속도인 걸 아는데 애가 주변 차 흐름이나 카메라 상황 봤을 때 70 달려도 될 것 같으니까 70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그냥 이거 걸었으면 그냥 뭐 그 속도를 확 줄였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줄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약간 미국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응? 미국 고속도로 가면은 거의 무조건 플러스 한 10에서 15마일이거든요. 응. 그 정도로 가면은 자기만 뒤쳐져. 응.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보정을 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근데 한국의 오토파일럿 버전은 속도를 줄였으니까.
오토파일럿? 아, 오토파일럿은 모르겠고 FSD 기준으로.
아, 그렇죠. FSD. 네.
그럴 수도 그런 있다. 주변 미국, 차량을 보는
미국은 약간 그런 분위기.
아,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신기한 거. 신호를 내가 한 30% 건너고 있어. 주황색이 막 되잖아요. 혹은 10%야. 아. 이거 약간 고민되잖아요. 사실 그쵸? 밟아도 되고 자율주행이면 당연히 여기 멈출 것 같잖아요. 예, 순식간에 쑥 지나가. 왜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매너 있게 운전하고 운전 기사처럼 잘한다는 게 이 사람 생각하고 주변 상황 괜찮으면 그거를 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당연히 브레이크 밟아서 아씨 나 이거 지금 급정거 하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또 많이 해보고 싶다. 근데 사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계속 지나가다가 이번에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빡 이렇게 쓸 때 있는데 얘도 약간 가까
근데 전 그 생각 사람은 그 판단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도 늦게 판단한 경우인데 저곳에는 컴퓨터니까 그 판단은 빨리 할 것 같다.
근데 시야가 넓으면 더 판단 잘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운전할 때 멀리 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멀리 저 다음 신호까지 보라고. 근데 얘는 다음 신호 보고 있는 거지. 멀리서부터.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되겠다.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걸렸으니까 아, 애매하다. 그런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고 요즘 이게 나와서 지금 자동차 유튜버들이 다 요즘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우리 지금 경쟁력이 없네.
영상 몇 개 봤을 때도 이렇게 FSD로 가다가 골목길에서 가려다 갑자기 딱 멈추는데 한 3초 있다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쑥 지나가 그런 거는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보신 것도 있고 경험상 밤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운전했죠.
아까도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카메라니까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카메라면 사실 밤에 감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도는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그 후처리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경기도 사니까 이제 어떤 지역 가면 이렇게 그 차선이 다 해져가지고 그런 날 밤에 비 오면 진짜 안 보이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사거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건넌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런 데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보면 오히려 잘해. 오토파일만 해도 차선을 잘 따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차선이 안 보여요,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가? 근데 그럴 때 키면 쭉 가거든요, 신기하게.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우선...
왠지 뭐 음영하고 뭐 흑백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건 하겠죠.
우선 틴팅을 세게 안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 비 온 날 늦게 운전하는 사람 다 틴팅 세게 한 사람이에요. 제 거가 거의 70%인데 진짜 잘 보이거든요. 우선 그게 하나 있고 얘들은 카메라가 보면 흑백이어도 흑백의 그 감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는 것 같은데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현대 코나 자율주행할 때도 진짜 어두운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속도로 같은 데인데 차선이 안 보여. 근데 다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아, 이게 너무 불안해서 켜고 오히려 켜고 간 적이 있거든요. 얘는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봐요.
뭘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걔도 어느 정도 꺼지긴 했는데 그 카메라 테슬라 아닌 애만 해도 화질은 엄청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게.
영상 처리 잘하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라이다 같은 데가 달려있으면 더 잘하겠죠.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볼보가 이제 EX90 같은 게 라이다까지 단 거고.
저 이제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보조하는 걸 뭔가 잘 하나. 카메라로만 하면 밤에 쪽 그러니까 낮에보단 불안하지 않나?
근데 뭐 센서가 없는 거긴 하죠. 테슬라 제거 버전부터가 지금 비전 전용이라 초음파 센서 없어가지고.
아, 완전 비전 전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센서 없어서 막 뒤에 대충 가고.
그거는 그냥 그 버전에서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없애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이 또 다시 단 거 아니에요?
지금 달았어요?
안 달았나?
아직 안 달았지.
그리고 카메라를 앞에 달았죠. 아 카메라. 초음파 센서가 없으니까 역시 앞에는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잘하면서도 이상한 회사긴 해요. 그러니까 차가 회사의 방향에 라이더를 없애고 비전으로 가는 비전,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죠. 동의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세우고 빼야지. 맞아. 일단 빼. 일단 빼서 협정이 원래 저는 그걸 저는 이제 테슬라 산지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걸 제가 뭐 추적하진 않잖아요. 자동차 유튜버는 아니고. 근데 자동 주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왜 안 돼? 자동 주차가 잘 되는데요? 근데 라이다 빼진 거는 자동 주차가 안 돼. 아. 원래 되던 기능을 라이다를 빼면서 안 돼.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산 버전이 모델 X의 그 비전으로 바뀐 거거든요. 모델 X 그전 버전 대비. 근데 센서를 뺐잖아요. 근데 애들이 비전 온리로 하겠어. 알겠어. 근데 원래 테슬라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차가 앞 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주차할 때 편하거든요. 이거 FSD인가 EAP인가 사야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차에 있길래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사는데 차 살 때 뭐 계약 이렇게 서명을 하라 그래. 비전 센서라서 뭐가 일정 기간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명해야지 차를 인도해 준대. 서명하고 아유. 딱 받았는데 그게 한 6개월? 1년 동안 안 됐어. 아, 그렇죠. 그냥 앞뒤로 왔다 갔던 거 아, 자동 주차 바라지도 않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돼. 진짜 그래서. 아, 대단하구나.
그렇죠. 사실
그 깎아 주지도 않아서 그러다고.
일반 회사 같으면 욕 먹고 난리 났을 텐데 그렇죠. 또 그렇게 유지가 돼요. 아. 뭐 그래서 저 인터넷 그런 글도 봤어요. 이거 원래 테슬라를 쓰다가 뭐 페이스 리프트 나오고 새로 나오니까 차를 바꾼 거죠. 근데 바꿨는데 갑자기 원래 되던 게 안 되는 걸 아. 몰랐던 거죠, 본인은. 맞아. 그래가지고 막 분노의 글을 막 아니 이럴 걸 미리 알려줘야지. 이럴 수 있으면 차를 안 바꿨지. 왜 되던 게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지금 FSD 된다.
아. 그러면 웨랜드 차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모델 몇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모델 3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기준 자체가. 네. 미국산 테슬라에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에 하드웨어 4 이상만 되는 건데 저는 미국산인데 하드웨어 3이기 때문에 안 되고 아. 네. 저 몇 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 3와 모델 Y가 중국산이고 중국 공장에서 네.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게 다 안 되죠. 거기 하드웨어 4인데 거긴 다 거기가 다 안 돼.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모델 3 하이랜드나 주니퍼 이런 게 다 중국 공장에서 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건 지금 X랑 S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그런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모델 Y에서 미국에서 자기가 직접 들여왔다 이건 모르죠.
네. 아~ 직접 들여왔다.
미국산 모델 되는지 안 되는지 Y 하드웨어 4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트럭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이버 트럭도 미국
사이버 트럭 지금 직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유튜버 중에서
아~ 정발 안 된 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 받았는지 사이버 트럭도 지금 11월 20 며칠부터 인도하잖아요. 네.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냐면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하드웨어도 최신.
11월 20 며칠 다 끝나가는데. 근데 하드웨어 3랑 4는 차이가 커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지? 저도 그게 하드웨어 3, 4도 있는데 웨이랜드 산 거 다음에 CPU가 한번 바뀌었어요. 네, 원래 여기 테슬라 자체 칩인가 그러고 그다음에 AMD 라이젠.
라이젠으로 넘어.
근데 라이젠으로 바꾸는 순간 지도랑 UI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아.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4 나온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야?
근데 하드웨어 4라고도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네.
요즘
뭐 AI 뭐라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칩 이름을 갑자기 AI 4로 바꿨어. 그래서 다음 건 AI 5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그래픽 카드 처리 성능이랑 이런 거를 좀 계속 높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비전 처리하려고 하는지.
근데 미국에선 되는 거잖아요. 3, 하드웨어 3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근데 야, 저도 이번에 나와서 알게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FSD 구매하신 거 아닌가요?
FSD를 구매하죠.
FSD를 아, 그러면 이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 애플바로서. 애플 AI 어시스턴트 재작년인가 올해 작년에 될 거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됐잖아요.
사기죠.
사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지원해줄 거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니 조금 아, 조금 느낌. 다름이 있죠. 아이폰을 산 다음에 네. 애플 인텔리전스를 따로 또 사지 않았거든.
아, 그렇게
여기에 포함돼 있어. 아, 맞죠. 애플 인텔리전스 살래? 해서 내가 산 건 아니고 해주면 이거는 살래? 그래서 살게 하고 샀죠. 맞죠. 저는 사실 산 지 6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아이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는 FSD를 그렇게 막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죠? 이게 꼭 고속도로에서만 오토팔러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뭐 중간중간 제가 조금 운전하는 게 뭐 그렇게 제가 피곤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하는 주차장부터 내가 팔짱을 끼고 가야지 뭐 이렇게 그런 목표는 뭐 방송 찍는 것도 아니고 굳이 네. 필요 없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쭉 올 때는 거의 편하게 오니까 별로 뭐 FSD 나오면 뭐 크게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골목길 들어가고 이러면 제가 그냥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좀 신경 쓰여요. 그게 약간 FSD는 뭐 CP 얘기 들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약간의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커브나 이런 데서 사람은 예를 들어 50km 도로를 50km를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줄였다 빨랐다 네, 그게 네. 편안한데 얘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는 할 수 있으니까 난 할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면 네. 좀 무서움이 네.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뺏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해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해보지만 시간 지나면 그냥 내가 편안하거나 아니면 아니요. 골목 너무 파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니요. 별로 기다리진 않았어요.
네.
근데 나왔는데 내게 안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
돈도 냈는데.
난 돈도 냈는데 왜 난 안 돼?
어? 아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 저도 당연히 그 정도까지 안 될 줄 알았고 유튜버들도 저도 왜 저렇게 난리지라고 싶을 정도였는데 해보니까 그냥 첫 운행부터 안 될 것 같은 기존의 그 불안함 막 이게 골목길 이런 게 오이씨 그치. 나보다 잘하는데 이 느낌이 듭니다.
내 돈 가져가서 만든 거잖아.
맞아요. 돈으로?
그쵸,
그쵸. 돈자로 펀딩 받아서.
근데 나 같은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네. 이거 만들어 놓고 네. 왜 안 해주냐고.
안 근데 아예 안 해준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오토파일럿도 잘 되게 해주고.
아, 그쵸. 뭐 그렇긴
자동주차도
하죠.
되게 해주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 이게 야. 한국에 안 들어왔을 때는 괜찮은데, 어, 들어왔는데 안 그쵸. 된다는 게. 아, 이게.
아니, 근데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해리나 이런 분들은 하드웨어 포니까. 중국이랑 문제만 잘 풀리면 해줄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가지는데
아...
지금 하드웨어 3는 거의 가능성도 없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까 FSD 나오니까 이제 자기는 중국산 전기차 됐다고 여기는 아... 미국산 전기차 됐다고 여기 진짜 자율주행차
제가 아까 어디 회사 채널 그 거기에 올렸거든요. FSD 해보니까
네.
FSD 안 되는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라고 부르면 될 것 같다고 테슬라라고 부르고
아이고
아무튼 좀 그렇구나. 좋았어요, 이제. 잡았더니 지금에서야 쓸만하니까 해외에 배포한 것 같아. 예전부터도 미국에 된다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좋겠네요. 돈 빨리 벌어서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5초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5초는 아니고 잠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어, 맞아.
그런 룰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잠시라는 포인트가 애매하고 사실 그러면 이제 현장 단속하는 경찰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5초를 해라 그런 약간 그 팁처럼 돌았던 것 같아요.
잠깐 낙교님이 도로교통법 같은 거 알려줬는데
네.
그 강남역 도로에 보면 신호등이 없는 건 아니고 빨간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천천히 운전하라고.
주황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에요? 어,
네,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처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인가?
그러니까 빨간색을 인지할까 말까 그런 느낌으로 정지신호로
두 개씩 이렇게 번갈아 가는데 카페 잠깐 정지하길래 그냥 가 이게 빨간색인 줄 아나 그랬더니 딱교님이 그럴 때는 외국은 일시정지하고 가야 되는
아, 그게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괜찮아요. 주황색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일시정지하고 가 아니 일시정지 아니라 그냥 천천히 잘 가면 네. 되고 빨간색이 전멸등은 일시정지하고 가는 게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법은 아무도 안 지킬 뿐이죠 그래서 근데 그 법이 은근히 공용인 게 많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따온 게 많기 때문에 네. 공용인 게 많아요 한국에서도 불법이에요
지켰다 테슬라는
어 그렇죠
처음에 그냥 가면 되지. 얘가 운전 잘 못하네. 생각을 했죠.
네. 어.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지키기 때문에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X랑 S가 엄청 팔리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원래 좋아하던 사람은 사실 그 자율주행 때문에 산 거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근데 이제 3랑 Y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근데 아 근데 너무 비싸.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문으로는 Y는 좀 빨리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산이야?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X 사기 전에 그전 Y가 미국산이었거든요. 3도 미국산이었고.
아, 중국산도 된다고 지금 모카 아저씨가.
근데 중국산은 왜 안 되는 거였죠?
그냥 때문에? 그냥 소문에는 그거였죠. 미국산은 FTA 때문에 되는 거고 그렇죠. 중국산은 법규 규제를 다시 받아야 된다. 미국은 미국에서 달릴 수 있는 차면 아무 규제 없이 한국에서 달릴 수 있어야 된다. 연간
똑같은 조건으로?
예. 네. 그냥 아니죠.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미국에서 달릴 수 있는 차면 한국에서 규제하지 말아라.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기능 같은 건 네. 규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근데 거니까. 저는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LG가 뭐 LG라고 하면 국내에서가 애매하나? 뭐 애플이 우리나라 아이폰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등록해서 뭐 심사 같은 걸 받잖아요.
전자파
심사. 그러고 나서 출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입으로 가져오는 거 아니면 이게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애플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겨. 그럼 심사를 다시 받나요? 나는 그런 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게 왜 이게 자동차라서 그런 건지.
아, 자동차는 그 FTA 때 그걸 해줬죠. 미국산 자동차만 해준다.
그래서 자동차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네, 공장에 따라서 나는 사실 똑같은 테슬라 제품을 산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테슬라라서 공장을 신경 쓰지 누가 내 차가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진지 누가 계산하고 차를 써요. 그냥. 그냥 기아 사면 기아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가? 아니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아무것도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중국법과 미국법만 보고 이 FSD를 할지 말지만 하나? 아. 우리나라는 따로 검사를 안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잘 모르겠더라. 어렵더라고 이게.
그러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 하드웨어 3, 4 이슈가 딴 나라도 다 똑같이 있으니까
아,
지금 미국, 뭐 호주 이런 데도 다 지금 약간 소송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거의 공식 발표인지 모르는데 하드웨어 3에서는 FSD 못하겠다고 테슬라가 이미 손 들었나 보네요. 올 초에.
그래요.
네, 힘들다고 이 사양에서는.
소송하셔야겠네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송해도 애매할 거예요.
어렵네.
언제 된다고는 안 했잖아. 아직 안 된다고도 안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테슬라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저 아는 분이 S 초기 모델 샀을 때 충전 표트 규격이 지금 한국 테슬라는 미국 통일 규격인데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그 규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딴 거죠. 더 큰 거 유럽형.
예, 유럽형 테슬라 규격이어서 근데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걸 바꿔주긴 했는데
바꿔줬죠, 그것도.
그걸 가서 바꿔야 되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때 그 차들도 또 나중에 하드웨어 교체를 할 수는 있었거든요. 좀 오래 걸리고 뭐 그래서 아예 안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차들도 만약에 하드웨어 바꿔주고 막 이런 패키지 내놓고 하면 약간 어떻게 되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막 이거
그럴
소송 뭐 10년 해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두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른 길은 테슬라 오너들은 그냥 차를 살 것 같아. FSD 몇 번씩 계속 경험해보면 드디어 그 테슬라를 살 때 기대했던 그게 되는 거라서
근데 너무 비싸고
그쵸.
저는 X는 괜찮은데 저는 사실 S는 지금 와서 보면 제 눈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약간
S는 좀
저는 3가 더 이쁜 거 같고
그렇죠. 3 딱고 이쁘죠.
S는 사실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저는 약간 이제 새 디자인이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FSD 얘기로 한 시간을 거의 채웠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낙교님이 오프스 4.5가 그렇게 좋다고 막 칭찬을 하시는데.
아, 좋죠. 아직 안 써보셨어요?
네, 안 써보. 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월요일인가 뭔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일요일인가, 일요일 저녁인가 코딩하면서 내가 드디어 클라우드 코드 잘 쓰는 법을 알아냈다. 한 번에 코딩 되더라고 아침에 왔더니 오프스 샀더라고
자동 업데이트
네, 적응했더니
아니 잘 내가 적응한 줄 알았죠.
아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지.
아 그것도 아니었다. 아 그냥 얘가 잘하는 거였다. 모델이
바뀌어서 오프스 4.5가 나와서 된 거야.
난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았죠.
아 그러네.
3일 됐네요. 3일 전에 인트로듀싱 클로드 오프스.
아, 3일이면 오래됐죠. 됐네요.
이 업계 3일이면 오래됐어.
이 업계 정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퍼스 4.5가 나왔고 네. 그냥 좋아요. 모든 게 더 잘 돼요.
모든 게 잘 된다.
그냥 공주와 점심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 왜냐면은 이게 오퍼스 4.1이 있다가 네. 지금 정책이 추석 때쯤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퍼스 4.1을 제가 막 엄청 많이 쓸 때는 맥스에다가 여러 개 세션 계속 돌려도 네.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때 돈 많이 나왔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제 소네 4.5가 나오면서 오퍼스 4.1이 디프리케이티드 됐어요, 사실상.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좀 옛날 모델이다. 네. 이거보다는 손에서 권장한다. 디폴트 모델 4.5로 바뀌고. 근데 사실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예, 소프트웨어 벤치마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점수는 더 높은데, 이게 느낌상으로 보면은 약간 시야가 더 좁은 느낌? 뭔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잘 판단을 해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넷은 그렇진 않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점부터 오퍼스 4.1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 이제 완전 이제 우리는 그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쪽 외부 API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리밋도 많이 걸렸고 네. 추석 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지만 오퍼스 4.1 그 제한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위클리 리밋 생겼는데 그게 8월 28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괜찮았어. 그 생기고 나서는. 근데 추석인가 지나면서 리밋 정책이 바뀌었는지 오퍼스 4.1을 이제 세션 하나에서 그냥 하루 정도 썼는데 위클리 리밋이 다가온다고 경고가 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난리가 났었죠. 레딧 네. 같은 데서 이제 왜 이러냐. 깃허브 이슈에도 막 엄청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별다른 대응 없이 이제 그냥 시간만 지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4.5에 적응해야지. 손에 4.5에 적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오퍼스 시절보다는 그렇게 좀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엔가 오퍼스 4.5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오퍼스 더 골 때리는 거는 이것도 좀 골 때리는 건 이거 약간 테슬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오퍼스 4.5가 디폴트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넷이 그러니까 약간 작은 모델이니까 디폴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다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레이티스트.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거를 소넷 4.7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약간 그 결이 다른 게 뭐지? 그런 걸 좀 알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 또 오퍼스 4.1보다 소네 4.5가 점수가 더 높고 오퍼스 4.5가 소네 4.5보다 점수가 높거든요. 혼출로 네, 가니까 이게 후속 모델인지 네. 뭐 다른 모델인지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건 나오니까 좋다. 나오니까 너무 좋고
이거 지금 갑자기 나온 거죠.
네, 갑자기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퍼스 라인업을 없애려
우리 없앨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GPT처럼 합치는 건가?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팀이 두 팀인가? 서로 싸우고 있나?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팀이 두 팀 맞는 거 같아.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느낌은 지금 제미니 3 프로 나오고 하면서 그거 맞춰서 살짝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출시가 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써보면 아까 CP도 얘기했지만 그냥 디폴트 모델 놓고 썼을 때 기본적으로 훨씬 잘해요, 손해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확실히 오퍼스 쪽이 시야가 좀 더 넓다는 느낌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죠. 뒤에 같이 얘기할 거,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클로드 포 크롬이라고, 전에 우리 CP랑도 여기
한번
라이브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하면서. 근데, 사실, 신기하긴 한데, 다 잘 안 됐어.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된 게 없었죠, 뭐, 해보면.
네, 그냥 잘 마무리 못 하고,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좀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내버리고 대충 다른 응답 가져와서 대답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클로드 포 크롬이 오퍼스 4.5가 공개되면서 조용히 또 공개를 했어요.
퍼블릭 됐죠. 원래 퍼블릭 됐어요. 일부만 쓸 수 있던 게.
근데 퍼블릭이라는 게 맥스 유저한테만.
아 그렇죠.
맥스 유저 퍼블릭 돼서 맥스 쓰시면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깔아 써보면은 이게 인터페이스도 엄청 좋아졌고 기본적으로 그냥 걔 동작하는 방식 약간 그 안에 도구 쓰는 방식 있잖아요. 브라우징 한다든지 네네. 그것도 엄청 좋아졌고 그리고 오퍼스가 거의 지금 아틀라스나 코멧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잠깐, 말
벌써 없었어요? 잠깐 있었다.
없어졌어. 아, 그래? 내 때문에 없어졌어.
아, 그래요?
이거랑 비교하면 지금 기억이 거의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약간 좀 쓰레기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클로드 크롬이 제가 썼을 때 기준으로는 너무 별로였고 하이쿠랑 해서 네. 그리고 아틀라스 나왔다. 아틀라스가 조금 좋은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클로드 포 크롬이 나와서 얘한테 시켜보면은 막 기본적으로 지금 방식이 다 스크린샷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스크린샷으로 무조건 도는데 스텝을 거의 100개씩 돌아요.
100개씩 돌면서 제가 100번 작업을 하는 거죠. 100번 스크린 찍으면서 그 다음 해야 될 찾는데 그런 과정들이 예전에는 잘 안 되면 되게 빨리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퍼스 4.5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찾아요, 방법을. 그러니까 얘가 브라우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인사 시스템은 아니고 아무튼 저희 사내 시스템에서 휴가를 쓰잖아요. 휴가를 쓰는 걸 시켜봤거든요. 네. 그럼 그 폼에서 얘가 입력하는 게 사실 좀 힘든가 봐요. 폼을 입력하는 게. 우리 사람은 그냥 클릭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막 했는데 뭔가 한 자리 비틀어져. 그럼 날짜 입력하다 안 되고.
그 휴가를 쓴다는 게 이제
휴가 폼.
나 오늘 반차 써줘라고 이제 하면.
그렇죠.
거기서 날짜를
클릭해보면 휴가 페이지 가서 휴가 등록 누르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네. 폼을 막 해보는데 이 날짜 입력 폼이 제일 난관인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거 안 되니까 포기했거나 이상하게 폼 보내거나 했을 텐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시행착오를 한 네다섯 번 거치면서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쿠팡 돌아다녀서 이제 분석화시킨 거. 쿠팡에서 뭐 저는 이제 그 뭐냐 극세사 밀대걸레 추천해줘 이런 거 하면은 전에는 잘 못했거든요. 이게 새 탭으로 가면서 포커스 뺏기고 막 이상해지면서 또 멈추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거 해낸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룹 탭 기능을 잘 써가지고 딱 거기로 컨텍스트도 묶고
맞아요.
예전에는 막 탭을 전환해버렸는데 이제 그거 안 하면서 막 하고 있죠.
지금도 탭은 전환되는데 도라는 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그 원래 세션에서 계속 보면서 제가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상세 페이지까지 보고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거 다 봐가면서 최대한 분석을 해줘, 사람처럼. 근데 물론 그게 엄청 느리니까 사람이 뭐 10개 보는 시간이면 얘는 이제 뭐 20분씩 걸리는데 그래도 그게 된다. 라는 거랑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몇 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구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의 호텔에서 후보를 뽑은 다음에 그 10개 중에서 리뷰를 평점 거꾸로 시킨 다음에 그거 다 평점 안 좋은 거에 내용을 종합해줘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좋은 호텔 추천해줘 이런 거. 하면은
얼마 전에 리스트 주신 것도 그걸로 찾은 거죠.
맞아.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하더라고. 구글 맵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틀라스 가서 구글 맵 쓰라고 해보잖아요. 네. 그냥 먹통 돼버려요.
아하.
뭔가 얘는 구글 맵을 인지하고서 거기 막 추천도 해주거든요. 쿼리를. 네. 다 안 돼. 그래서 아, 이 아틀라스 진짜 망했네. 거의 그 수준으로 잘하더라고요.
모르죠, 모델이 좋았지면. 근데 아무튼 발전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몇 개 시켜봤는데 우선 샘 알트먼이랑 데이터브릭스 CEO 나와서 뭐 유튜브 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한국의 AI 뉴스레터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언급해주길래 근데 그분이 또 그 유튜브 영상 링크를 안 건 거야. 아, 이거 찾고 싶은데. 그래서 찾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클로드 크롬 그 플러그인 딱 열어가지고 여기 언급된 이 영상 찾으라고 했거든요. 네. 뒤에서 유튜브 탭 띄워가지고 샘 알트먼이랑 그 사람 이름 딱 치더니 바로 검색해가지고 와. 찾아주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사내에 보면 아직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 팀 플랜은 유저 넣고 빼고를 제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휴먼 태스크라고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AI가 컴퓨터가 알려주는 느낌? 그럼 제가 하나씩 하고 이제 완료를 누르는 건데 그게 너무 귀찮고 잘 안 됐었는데 클로드 크롬한테 오늘 시켰죠. 그러면 그게 한 20개인가 쌓여있거든요. 10개인가? 그래서 뭐 어떤 건 퇴사자 때문에 빼야 되고 어떤 건 추가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걔한테 클로드 저기 콘솔 내가 옆에 탭 열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씩 해보라고 했는데 막 뒤에서 돌고 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크롬 탭으로 딴 작업하고 있고 해서 잠깐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상세 페이지 가서 이메일 주소 검색한 다음에 클로드 콘솔 가서 거기 폼에다가 이름 쳐보고 없으면 이미 없어진 거. 그래서 내가 굳이 뺄 필요 없다 판단하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추가는 추가해주고 이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줬어. 이 사람은 이미 없어서 추가로 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근데 막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은데 네, 어차피 그렇죠. 시켜놓고 저는 크롬 그 탭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예전에 안 되는데 좀 되는 느낌이고 또 최근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색할 때 요즘엔 GPT한테도 많이 시키는데 저는 검색하는 걸 선호하니까 애한테 뭐 주가 분석 이런 거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야후 파이낸스 열고 구글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학습된 그걸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들을 막 열면서 분석하더라고요. 그 맞아, 말은 맞아. 반대로 따지면 이제 요즘에 노션도 그렇고 계속 사내 민감한 정보들 모아가지고 고퀄리티의 개인화된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웹사이트로 열 수만 있으면 애가 다 보고 해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네이버랑 레딧은 막혀 있다.
느낌은 이제
막혀 있다고요?
네, 클로드가 그 탭 가면 일을 안 해요. 아, 제가 커뮤니티에 가서 정보를 찾으라고 하는데 레딧이랑 네이버가 막은 것 같아요.
로봇존 텍스트 같은 걸로 막았나?
로봇 텍스트 아니면 걔네들이 좀 그랬는지
그런 건 그런 표준은 아니고 그냥 클로드에서 어떤 이유로가 그 사이트를 못하게 넣은 것 같아요.
뭐 소송 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클로드 쪽에서
네, 그
GPT 아틀라스는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뭐 했던 것 같은데 네. 무슨 분석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석 기사
AI 회사별로 뭐 그러니까 로봇 텍스트 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예전에 그거 봤죠.
그뭐 무슨
글을... 리포트를
근데 봤는데 예, 아 그거는 그 클라우드 플레어
아 네
아, 맞아요.
그 학습용으로 네. 가져가냐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거랑은 좀 별개긴 하죠. 얘는 로봇을 아예 안 따르죠.
근데 얘는 내 브라우저 따
얘는 어차피 사진... 얘가 클릭 안 하면 내가 클릭할 거야.
아, 따를 필요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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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다르긴
네,
하죠.
로봇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 레딧 이런 애들은 클로드가 못해도 좀 그게 짜증나요. 아틀라스는 하는데. 뭔가 뭐 윤리를 지키고려고 했는지 근데
그러니까 막상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쓸 때가 그러니까 잘 찾으면 있긴 한데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이버 불편하니까 네이버 같은 카페 같은 거 뭐 정리해 줘 이런 거 시키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잘 안 되는 걸 잘 하려고 시키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게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원래 저도 뭐 4월 달에 제주항공 타고.
맞아요.
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면 GPT나 이런 애 물어보면 막 인터넷에 있는 정보 대충 찾다가
잘 안 되죠.
대충 뭐 없는 것 같고 뭐 그동안은 뭐 매돌 했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클로드 포크론 가서 하면 애가 제주항공 홈페이지 연 다음에 12월 막 3월까지 찾아요. 그리고 막 다 본 다음에 4월은 선택이 안 돼. 셀렉트 박스 없거든요. 그거 다 해보고 4월은 아직 오픈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실제로 4월에 지금 안 열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GPT나 이런 애들은 이제 인터넷 긁어가지고 뭐 항공사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냥 공지된 정보 정도로 끝나는데 애는 진짜 그거를 사람처럼 클릭해보더라고 날짜를.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좋은 게 그때 CP랑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뒤에서 뭔가 크로닝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설정 가면에 크론. 크론 돌리듯이. 예,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써. 크롬이에요?
있었던 것 같은데.
크론 잡 같은 크론이야?
예.
쓸 것 같은데?
이게 세팅에 아까 들어가니까.
어디서 실행해요?
여기 브라우저에서.
켜놓고 어디 가요?
돌겠죠.
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슬랙 웹으로 켜놓은 다음에 좀 이따 10분 후에 저 사람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메시지 남겨서 할 수 있죠.
여기 있어요. 숏컷을 만들면 스케줄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시청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네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보여주시죠.
캡처해서 노션에 올려줘요.
아,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게 있네. 네. 몰랐어요. 저 쇼컷은 만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약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원래 실패랑도 많이 얘기했던 게 아, 이 웹 브라우징 잘 하려면 속도가 중요하니까 더 낮은 모드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소넷보다 하이코 나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오퍼스 가니까 근데 오퍼스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퍼스 4.1 때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넷은 좀 빠르고 오퍼스 좀 느린 모델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소넷 수준으로 속도가 나오는데 성능이 잘 나오니까 또 이게 FSD랑 오토파일럿 비슷해요. 굳이 소넷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되니까 오퍼스만 쓰게 되는데 속도도 빨라. 그런데 지금 웹 브라우징에서도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얘가 자율적으로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퍼스가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스텝씩 돌아가면서 그런 걸 작업을 하는 게 요런 게 되니까 웹 브라우징을 더 잘한다, 오히려. 우린 더 빠르게 돌면은 요걸 잘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델이 이 태스크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판단한 능력?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은 이 밖으로 넘어가는 게 좀 힘들어요. 요 클라우드 포크론 밖에서 데이터를 주거나 다시 빼오거나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그냥 지금은 이 생태계 안에서 실험적으로 쓴다. 요런 느낌이라서.
아까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인데 레일즈 개발하고 하면서 클로드 코드한테 시키면 클로드 크롬한테 가서
물어보고
좀 화면 띄우고 하면 둘이 잘할 것 같은데 중간에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연결해주고
아 그럴 수 있죠.
전달해주고 내가 하면
개발 페이지도 열려요?
네?
개발 페이지도
근데
열려요?
요즘 클로드 코드에서 브라우저 연다던데.
아 그건 예전부터 열었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어서 자기가 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약간 다른 게 어쨌든 클로드 코드도 뭔가 파인드 이런 거 잘해서 잘하게 한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크롬도 이쪽에서 잘한 애가 있어. 브라우징을 클로드 코드 쪽에서 여는 거랑 좀 네네.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클로드 코드에서 여는 거는 MCP로 플라이라이트나 그 크롬 플러그인이 또 있을 거, MCP가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쓰는 건데. 근데 그거는 좀 아직까지 힘든 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컨텍스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HTML이나 이런 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금방 넘쳐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만 토큰으로 뭔가 하긴 좀 부족한데 얘는 좀 더 최적화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 안에서 스크린샷을 뭐 어떻게 컨텍스트 안 넣는다든지.
아, 제가 어제부터 프론트엔드 과제 하나 할 게 있어서 그냥 명령어를 그 클로드 코드에서 했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좀 결과물이 잘 나오고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프롬프팅에 굉장히 아,
똑같은
아까 시키랑 똑같은 얘기죠.
시키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 저 이제 깨달았어요. 막 얘기를 듣다가 이제
나 이제 감이 좀 잡힌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도 막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 벤이 옆에서 말하는 거 듣고 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기능 개발해야 되는데 뭐 참조해야 될 페이지들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모델이 좋아졌던 거구나.
근데 약간 클로드는 방향성을 모델 좋은 거랑 컴팩팅 잘하는 걸로 잡은 것 같아요. 아, 컴팩팅도 엄청 잘하고.
근데 모델 좋은 거는 지금 클로드뿐만이 아니라 아까 샘 알트만이랑 데이터브릭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지금 자동화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에이전트 만들고 해서 고생하지 마라. 좋은 모델의 기반이 되는 것 같다. 다만 거기에 어떤 컨텍스트와 어떤 데이터를 밀어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 그쪽을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모델, 맞아요.
모델이 잘하는 게 생각보다 자동화도 해버리는 것 같다.
그래, 왜냐면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하면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원래 사실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이 AI 에이전트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워크플로우를 맞아. 이따만큼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로드 코드한테 데이터만 잘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어떻게든 뭔가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렇게까지 워크플로우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이건 맥스를 써야만 쓸 수 있는 거죠? 크롬, 크롬 클로드 포 크롬.
이거는 개인 플랜에서 저희도 지금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려고 계약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 계약서 찍기 전이라 메일로 제가 거기서 물어봤죠. 맥스만 된다고 거기 써있는데 우리 엔터프라이즈 전환되면 크롬 못 쓰는 거잖아. 잘 쓰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는데.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근데 사이트에는 맥스 플랜 구독자에게 제공됩니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쓰시면 바로 써보시면 요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요거는 약간 좀 미래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FSD 같은 느낌, 진짜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느낌 들었어요. FSD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생각보다 내가 손대야 될 것 같은데 쭉 되잖아요. 근데 클로드 포 크롬도 지금 해보면 내가 뭐 분석 하나 시켜놓고 내 이제 본체 크롬으로 그러니까 같은 크롬이긴 하지만 탭 다른 데서 나 하고 싶은 하고 할 일 쭉 하다 보면 가보면 그 앞에 그 파비콘이 체크박스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모래시계 할 때는 하는 거고 뭐 내가 액션이 필요하면 알려줬다가 체크박스 바뀌면 나중에 가서 보면 어 일을 해놨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이쪽 사람 여기 멤버 넣었다 뺐다. 이거 원래 이것만 하는 사스 회사들 있거든요. 네. 받으면서. 근데 그걸 어차피 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쨌든 일을 끝마쳐줘. FSD처럼 어쨌든 가게 해줘.
FSB군요.
FSD
풀셀프 브라우징.
아 그렇죠.
CP가 얘기한 것처럼 네. 탭 그룹에 모래시계가 생기네. 네. 그래서 그걸로 저 몰랐어요. 이거 몰랐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액션이 바뀌어서 사용자 액션이 필요하면 알려줘. 근데 뭐 물론 저는 하이리스크 거 켰죠. 클로드 코드처럼.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말라고.
Act without asking.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그거 켜놓고도 저는 이메일 쓰는 것도 더 잘 돼요. 예전보다. 옆에다가 하고 아까 그 클로드 크롬한테 물어볼 때도 여기 레이첼한테 전체 회신을 하고 내가 밑에 한글로 막 썼거든요. 이거 클로드 크롬 영어로 쓰고 다만 이거 하이리스크 모드잖아요. 그래서 샌드는 내가 누를게. 네가 누르지 마. 아, 네. 진짜 딱 거기서 멈춰. 샌드는 내가 누르게 해줘. 이걸 잘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예제가 있다가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예제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네. 설치함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예제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아, 나와요. 약간 지메일에서 열면 지메일 요약하라고 나오고
그것도 있고 그 이 크롬 이거 설치를 할 때 그 어떤 프롬프트가 있었냐면은 지메일 가서 그
프로모션 이메일들을 뒤진 다음에 거기서 수신거부를 눌러줘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눌러놨어요. 근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요거 시키면 이런 거 시키면은 두세 개 한 다음에 아, 다 했습니다 이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얘들 안 멈추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멈췄어. 한 10개 20개를 계속 다 차단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메일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서 제가 멈췄어.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랑 비슷한 건 풀셀프 브라우징.
네.
그러니까 FSD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바로 아래 오토파일럿보단 잘하는 어쨌든 일을 끝마쳐주는 느낌이 네. 있어요. 아틀라스는 그게 좀 안 됐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 요약까지밖에 안 가는데
코멧은 뭐 잊혀진 것 같고
코멧은 애초에 처음부터 별로였고 아틀라스는 좀 모델빨이 있었죠. 걔도 GPT-5 나오고 막 했었으니까
GPT-5는 좋죠.
네, 근데 또 그 아틀라스로 확 못 넘어간 이유가 저도 우선 프로필 기능이 지원 안 돼요. 회사 거랑 이거 분리하는 게 안 되고 또 거기에 다 로그인해야 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클로드 크롬이 갑자기 오퍼스 때부터 좋아지니까 안 쓸 이유가 없어.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다. 네. 크롬에 그냥 설치를 하는 거니까 네. 로그인 되어 있는 그냥 쓰고
내 거 프로필 딱딱딱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서로 뭐 간섭될 일도 없고 위험할 것도 적을 것 같고
그러네. 그런 건 좋네요.
근데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엔트로픽이 이런 거에 대한 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향 같은 거. 예. 왜냐면 클로드 코드 같은 것도 터미널 다 이용하면서 뭔가 딴 데는 자체적인 뭔가 생태계나 막 이런 거 막 만들어서 막 발표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려는 거면 그냥 갑자기 터미널에다 CLI 딱 던진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델의 힘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해버리는 이것도 사실 딴 애들 막 브라우저 하면 그게 저도 아틀라스 조금만 테스트 안 해봤지만 기본 브라우저를 바꾼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예, 네, 근데 그 약간 되게 귀찮은데 얘는 그냥 크롬만 쓰지 그냥 크롬에다 붙여주지 뭐 약간 이런 접근이 저는 되게 좀 잘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제품 센스가 그쵸. 되게 좋다? 누가 이걸 지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틀라스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틀라스는 실제로 그걸.
아틀라스 되게 무시해.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니, 돌려보면은 엄청 느려요. 컴퓨터 전체가 느려져요. 그래서 막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단순히 마우스 클릭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얘 그, 에이전트 기능이 클라우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막 줘요. 여기서도 비슷한 효과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무겁고 느려요. 거기서부터 불만이야 사실.
아크 브라우저처럼 좀 이쁘게 한 게 있죠.
그런 것도
근데
있고.
근데 클로드 크롬은 안 이뻐. 그래서 크롬이 디버깅 중입니다. 이상한 것도 뜨기도 하고.
그런 거 포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클로드에 대해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 일단 제일 큰 게 웹이나 앱에서 여전히 너무 구려.
웹이나 앱에서
데스크탑 앱?
그러니까
아. 모바일 앱?
웹도 그렇고 그거 마찬가지죠. 그냥 오퍼스 4.5가 좋으니까 잘 써보고 싶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기본 모델을 바꿔주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바꾸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바꿔주긴 하는데 답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아직도 챗GPT 5.1 띵킹이 제일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나눠서 쓰긴 해요.
네, 그 마음에 안 들어.
코딩하고 브라우징 할 땐 클로드 쓰고.
클로드가 그냥... 그거를 그게 사실 메인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잘 못 풀어내는 것 같다. 하나가 있고 그 재민이도 그랬거든요. 재민이도 지금 엄청 좋다고 하는데 재민 이상의 3.0% 새로 나온 거. 근데 GPT보다 검색을 못하는 것 같아. GPT는 분명 빙 기반이라고 했는데 왜 결과가 더 안 좋지?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건 아직 GPT가 잘하는 것 같고
재미나이는 나노바나나 프로만 잘하고
아 나노바나나 프로 엄청났죠. 네,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각자 잘하는 게 지금 약간씩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클로드는 메인 제품은 좀 내팽개친 것 같고 클로드 코드나 이제
아니죠 메인 제품 오퍼스 4.5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델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약간 포장된 웹에서 데스크탑 하는 앱? 데스크탑이나 그런
근데
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희도 이제 기본은 GPT 거의 알아서 쓰고 클로드 데스크탑 앱 쓰고 싶으면 GPT를 끊던지 해서 넘어오던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끔 GPT 클로드 앱을 쓰고 싶다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그냥 신기해서가 있었고 나중에는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MCP 때문에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터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쪽 MCP 생태계가 GPT는 아직도 이걸 잘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데스크탑 앱에서 근데 물론 클로드 코드 쓰고 한 사람은 MCP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닌 사람은 뭐 앱스플라이에 가서 마케팅 데이터 분석하고 이게 MCP로 도니까 클로드 데스크탑 앱에는 된다고 그걸 해보겠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느껴보니까 GPT는 계속 그걸 지원하고 얘는 해서 이게 계속 애도 쓰고 애도 쓰게 만들어 한쪽에 다 해주던지
맞아 잘 안 돼요. GPT도 뭔가 앱스 커넥터 이런 거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쪽이 잘 안 되죠.
막상 그거 해보면 잘 안 되고 커스텀도 등록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프로토콜이 또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돼야 될 기능이 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GPT가 그런 거 좀 약한 것 같긴 하고.
싸우겠죠. 사실 GPT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사실 거의 표준화 여태까지 오다가
MCP 쓰기 싫다.
약간 밀리기 싫다니까 아,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 MCP란 이름도 안 쓰잖아요. App and Connectors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네. 다음 얘기는 뭐죠?
다음 얘기 있나요? 구글? 구글 얘기가 같은 얘기네요.
나노바나나 프로.
아.
나노바나나 프로 잠깐 얘기하고 가면은.
네.
나노바나나 프로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나 재미니 3 프로도 되게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 많이 하고 TPU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나노바나나 3 프로가 저는 거의 지금 올해에서 제일 큰 거 아닌가?
왜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일단 한글을 잘해요.
한글을 잘한다.
네, 왜냐면 이 전까지만 해도 글씨를 진짜 못 썼는데
글씨를 못 썼죠.
나노 바나나가 나오면서 갑자기 글씨를 잘 써. 한국어 빼고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 갑자기 잘 쓰는 게 됐는데 그 비슷한 모델도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거 보면 일본어도 엄청 잘 쓰거든요. 네. 근데 한국어는 진짜 못 써요.
못 쓰는 정도가 아니죠.
이상해.
글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40가비츠 그거 썸네일 만들려고 하면. 네. 그냥 적당히 못하면 내가 쓰겠는데 그냥 말한 대로 글자가 아닌 뭔가를 만들어놔서 그대로 쓸 수 그러니까 없는 정도.
제가 느낄 때는 글자가 아닌 무언가가 아니라 한글스럽긴 한데 그 한글 단어는 아닌
한글 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한글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했으면 이거 그런 느낌이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창의적으로 조합해버린
자음과 모음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심지어 자음과 네. 모음도 아니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나노바나나 프로 저도 많이 안 써보진 않았는데 네. 지금 한글 쓰라고 하면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써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구글은 버텍스 AI 스튜디오랑
구글 AI 스튜디오인가 보다.
버텍스 스튜디오랑 구글 AI 스튜디오 따로 있거든요. 네. 구글 AI 스튜디오 가서 나노바나나 프로 선택하면 바로 써볼 수 있어요. 좀 헷갈리긴 해요. 그거 아니면 이제 서드파티 앱이나 아니면 그 제미니에서 또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네, 제미니 메인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서. 근데 그거는 모델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긴 하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썸네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그 비율 지정되는 거? 예전에 저희가 러브아트나 이런 데 보면 중국 모델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국 모델 쓴 결정적인 이유가 16대 9 썸네일을 중국 모델은 만들어주는데 나노바나나는 죽어라고 그 정사각형 이미지 같은 것만 만드는 거 절대 비율을 못 바꿨거든요. 근데 나노바나나 프로에 이번에 그 기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확실히 이미지 쪽은 그냥 제가 그냥 저는 이제 LLM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나노바나나 프로가 엄청 짧잖아요. 거의 두세 달?
그렇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발전하는 거 보면은 아 여긴 스케일의 법칙 통하고 있다. 뭔가 전 데이터를 그냥 이거 나노바나 되니까 10배쯤 넣어보지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델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나노바나나 프로보다 조금 일찍 느낀 게 예전에 레드노트라고 중국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 윤이 알려줘서 써보고 그때 그거 받았을 때 올 초인가요? 그때 중국 갔을 때부터 봤는데 그때부터 내가 봤던 이거 다 거기 그냥 AI 동영상 판이었거든요. 이쁜 여자들 나오는 거. 근데 요즘 인스타도 약간 그렇게 바뀌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노바나나 프로를 쓴 건 아닌데 이쪽 세상 사람들은 막 커스텀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 프롬프트 장인이 했는지 뭐 어떻게 학습을 추가로 돌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지금 요즘에는 뭐 만화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그쪽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다.
아까 그 글씨 얘기 잠깐 해보면은 글씨를 안녕하세요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얘가 처음에 삼행여유라고 쳐.
그래도 한글이네요.
한글이야.
한글은 하는데 한국어를 못하네요.
근데 밑에 거 이상해요. 사형여유요를 만들어 놨고. 근데 지금 나노바나 프로에서 시키면 안녕하세요. 이제 정확히. 이렇게 나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기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모델만으로 그냥 한글이 들어간 팜플렛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나노바나나 때부터 일본어나 그런 데는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본어도 가차였어 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 것 식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게 수준이 확 올라간 거죠.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네.
약간 실제로 뭐 문단 단위로 치면은 그 중간에 깨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훨씬 더 좋아졌다.
참 구글도 잘할 것 같아요. 구글이 점점 잘하는 것 같고.
구글은 지금 난리 났죠.
지금은 네. 구글 갑자기 이미 환도가 바뀌었어요.
네.
작년까지 구글 맨날 모르겠어. 맨날 밀리네 뭐 이런 분위기다가 네. 지금 올해 분위기 확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언론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노바나나 프로 하면서 뭐 TPU가 갑자기.
어 맞아. TPU가 막 메인 뉴스에
생,
나오고 있어.
생긴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갑자기 또 TPU 때문에 잘 났다고 막 나 그쪽 세상을 모르겠어.
더 잘 모르고 뭐,
또 모르죠.
자체적인 또. 뭔가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의존적이지 않고
TPU
그런 부분은
한 6세대인가 7세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4세대까지 정도만 해도 TPU 저거 왜 하지? GPU에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을 하니까.
그 저희 윤은 이제 TPU 네. 좋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이 어제 캠핑하면서 그 말했죠. TPU가 진짜 좋아서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를 안 사는데 MBTI가 그 이후로 이렇게 잘 나와요.
이제 구글은
기술이 다 좋은 건데
유는 그때부터 구글 투자했으면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구글도 엄청 떨어졌다가 이제 네. 이제 두 배인가 올랐을 거예요 올해.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시작일 수 있죠. 근데 시작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거대한 거인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비율 시대가 달라져서 똑같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AWS도 우리 막 AWS 이제 막 거의 막 거의 보편화되는 네. 느낌에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서 아마존 AWS 수익 엄청난 네. 벌어 막 이런 뭔 소리야 AWS 얼마 오래 됐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다들 네.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과 또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고점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좀 어렵긴 한 게 저희도 러브하트 구독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러브하트는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좀 특이한 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 생성 과정을 에이전트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프롬프트는 걔가 만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근데 뭐 모델을 상세하게 지정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미지 모델은 되게 좀 많아가지고 거기서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손이 잘 안 가긴 해. 이게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켜가지고 뭐 썸네일만 그렇게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이미지 쪽에 제가 봤을 때는 마케터나 이쪽이 우리야 뭐 인건비랑 뭐 서버비가 많이 나가지 다른 회사는 대부분 마케팅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케터들이 움직이는 돈이 회사에서 꽤 크니까 그런지 러브하트 비슷한 게 진짜 많고 힉스필드인가 이런 애들도 있고 거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보면 사실은 다 나노바나나 프로랑 Q&A랑 이런 거 쓰게 해주는 거 편하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낙교님이랑도 말할 때 일본의 뭐 유명한 AI로 막 만화 만드는 사람들 보면 또 뭐 그런 툴을 일부 쓰기도 하고 코딩에다가 자기가 자동화해 놔가지고 그게 더 편하니까 또 그렇게도 쓰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해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나노바나나 프로랑
동영상 만드는 게 쉽진 않죠.
나노바나나 프로랑 또 베오스를 합쳐가지고 그것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레드노트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이쁜 여자들 막 이렇게 논란되는 거 올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더 고도화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돈벌이가 되는.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왔겠죠. 네. 계속 생산하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꽤 좋잖아요. 소라보다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거 생각났어요. 그것도 되게 옛날 얘기하는데 옛날에 뭐 인터넷에 뭐 누가 사진만 올리면 합성이네. 뭐 이런 댓글 맞아. 달던 그런 밈처럼 하던 시대 맞아. 있잖아요. 약간 다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이게 뭘 보면 AI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사고 같은 영상 같은 거 막 있거든요.
맞아,
이렇게
맞아.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뭐지? 약간 이게
근데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은 대충 만든 느낌이고 진짜 잘 만드는 건 이제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거는 제가 생각에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막 AI 스타일이 있다 되게 별로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는 그냥 영혼 없이 써서 그런 거고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이 만든 거 보면 이제는 거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가 느끼는 건 AI라고 느낀 건 너무 쨍해. 아 이러면 아 AI네 이런 느낌이고 이게 약간 화질이 사질이나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 저도 약간 뭐 보면 보니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다리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AI 같은데 이거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그 뭐지 베어3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걔가 카메라의 노출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태양 같은 걸 비추면서 화면 전체의 명암이 달라지는 그런 연출을 하는 거 보면서 와 떤다 그런 생각했었죠.
이미지 지금 나노바나나 프로만 그렇지 제가 보니까 그록도 구독해야 꽤 비싼 거 거의 7만 원 이상 구독해야 쓸 수 있거든요. 이미젠인가? 그 보면 그록이 앞에서 만들었던 영상이 약간 그 사람 표현으로 일본 사람인데 무슨 하이퍼즘? 약간 AI
진짜 실사 같지만 뭔가 딱 봐도 AI 같은 너무 그런 느낌이어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미지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그로그에 업데이트된 거 보면 진짜 거의 아까 제가 말한 레드노트나 이런 수준의 이미지를 그냥 쉽게 생성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근데 그걸 모르겠어. 낙교님 말대로 진짜 데이터 학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스타일이 바뀌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또 그쪽 세상대로 발전하고 이 텍스트 쪽은 또 텍스트 발전하고 그리고 LLM 쪽은 그리고 기업 시장 쪽이 엄청 커지는 것 같긴 해. 지금 데이터브릭스, 오픈AI, 클로드 다 기업 시장에서 지금 엄청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로는 이제 학습 어느 정도 했고 이거를 회사 자산 그 데이터랑 연결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할 게 많다니까요. 진짜 저는 아직 그 능력의 반에 반에 반도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회사 같은 거 전에 저 그 얘기 했었는데 노션 AI 썼을 때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한 5분 정도 동안 아 이게 이래 미래인가? 회사 다시 와가지고 너무 뭔가 찾고 이걸로 잘하면 이제 우리 팀의 다음 할 일을 찾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몇 개 검색해보니까 아 옛날 노션이네
아직이다 아직 아니다
그런 실망
그래서 제가 네. 그 데이터브릭스랑 GPT 그분들 뭐 홍보긴 한데 네네.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이야기 했어요 뭐 박사급 물리학자를 지금 당장 데이터브릭스에 데려와서 일 시키면 생각보다 일 못한다 컨텍스트랑 이걸 밀어놓아야지 그거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아무리 뛰어난 것도 가져와도 이 회사의 컨텍스트랑 이걸 빨리 잘 밀어넣어줘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약간 그 커넥터들이 아직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때 글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글린이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약간 그런 느낌?
뭐예요? 글린이 뭐예요?
글린이라고 약간 그런
슬랙, 노션 이런 거 다 모아서 검색해주는 거
AI로 할 수 있게
예. 근데 걔네들이 이제 슬랙보다
G-L-E-A-N
슬랙보다 3배인가 비싼 근데 이제 슬랙보다 더 비싼 걸 써야 돼
데이터브릭스나 이런 쪽은 커넥터랑 연결을 해주는 그런 스토리지에 가까운 것 같고 느낌상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는 좀 많이 가져와서 걔들이 빅쿼리 같은 SQL도 자체적으로 연결해주고 해서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도 연결해서 데이터가 민감한 조직은 너네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그리고 GPT OSS나 이걸로 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글린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MCP 모델로 푸는 게 지금 클로드 데스크탑 보면 아니 GPT 보면 뭐 오거니제이션에 물어봐 뭐 이런 거 있고 거기에 커넥션 하라 그래서 노션 슬랙 이런 거 커넥션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MCP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퀄리티가 안 좋아
그래서 웃기던데 노션 MCP를 연결하니까 노션 AI를 구독해야만 돌아간다? 그렇죠. 아. 노션 AI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와 다시.
내가 봤을 때 걔네들이 보기에도 노션 검색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그 검색 기능을 GPT랑 쓰고 싶으면 노션 AI 구독이 필수 있습니다. 써 있어가지고.
CP가 얘기해준 거야.
이게 뭐야? 네. 네. 요즘 걔네들이 계속 기덥도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구글이나 MS라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이나 MS는 그거를 확장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구글 안에서만 잘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 밖에 있는 뭐 깃허브 이슈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싶어 캘린더랑 같이 그런 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걸 하려면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막상 보면은
지금 클로드 크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약간 그건 이제 FSD처럼 외부에 그러니까 인간처럼 다 하겠다 네.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내부적으로 잘 연동된 그런 툴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럼 더 빠를 수 있.
근데 그런 거에 기대가 약간 글린에서 전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런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런 영역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S 생태계나 구글 생태계 안에서 구글 재미니로 구글에 있는 거 잘 긁어다 할 수는 있어. 거기까지인 거지 구글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니면 진짜 힘들게 하고 있거나 회사들도 하고 싶을 거거든요. 분명히 CP도 예전부터 그거 나오기 전 AI 나오기 전부터 다 긁어다가 이제 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었으니까.
슬랙 노션이 너무 별로니까.
그렇죠. 별로긴 하죠. 하죠.
근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클로드 크롬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클로드 크롬 나왔을 때 아까 엉망일 때 그 다른 분이 아이디어 줘서
네.
이거 데이터독 분석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걔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준이면 데이터독이랑 몇 개 모니터링 페이지 쭉 띄워놓고 이상 지표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장애 났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뭐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찍으면서 이제 잘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게 클로드 4 크롬이 완전 이미지 기반이라 가지고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지 기반. 그리고 심지어 기덥태까지 열어 가지고 보라고 하면 이제 볼 수도 있어.
네, 느리죠. 가지고. 장애 대응 못 하죠.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장애 대응 지금 AI 장애 대응을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죠 장애 대응 만약에 원인 찾는데 어차피 30분 걸리면 뭐. 애한테 시켜놓고 누가 빠른가 볼 수도 있죠 걔 빠를 수도 있잖아 의외로
아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봐야 되는 페이지들 딱딱딱 나열해주고
뭐 아무튼
그렇군요
네, 재밌는 시대
꼭 써보세요 클로드
네
아 클로드 크롬 진짜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랄만큼 좋아요
클로드 크롬 쓰면 슬랙 크롬에서 쓰게 된다니까요
맥스를 써야 된다는 게 최대 장벽이네요.
개발자분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엔터프라이즈 쓰고 계시지 않아요?
아, 그거, 그걸로? 네네.
그거 같은 거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네네.
저는 쓰다가 지금은 이번 달은 취소했어요. 사용량이 떨어졌는데. 플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취소했다가.
$100 해놓고.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써봐야지 좀 그래도.
그쵸.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약간. 빨리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진짜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디까지 되겠다를 좀 보는 그런 느낌? 요게 잘 되면은 요 다음 단계에서는 근데 왜냐면 CP가 쓸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 두 달만 두 한 달만
그때 엉망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얘네들은 뭐 그 생각이었죠.
지금은 진짜 확실히 달라졌어. 오퍼스 4.5 나오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얘들은 그거 내놓을 때 오퍼스 4.5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하고 네. 우리한테는 하이쿠 버전 내놔가지고 엉망으로 놔두고
처음에 손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하이쿠 되다가 네. 더 안 좋아지고 이상했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